안녕하세요. 드림스쿨 김정아입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입시생들의 팟캐스트 드림스쿨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들을 알려드리고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입시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요. 나아가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여러분들의 작은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드림스쿨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드림스쿨 두 번째 시간, 우리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죠? 건국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계시는 김경숙 사정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정형 전문교수 김경숙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진로 진학 지도를 하고 계시는 강일고등학교 최병기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일고등학교 최병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년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진학한 김성현 학생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입학사정관제를 많이들 들어 알고는 계시겠지만 또 막상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사정관님, 그래도 이게 시행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걸까요?
네, 시행된 지 꽤 된 것 같죠. 네. 말들이 많아서 그런 네. 것 같고요. 실제로 5년 남짓 되었습니다. 네. 절대 긴 시간이 아니고요. 다른 입학 제도보다도 자리를 잡는 데 사실 더 시간이 필요한 입학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네. 평가 방법 자체가 저희한테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이제 5년 차 되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요. 네. 그 과정을 좀 더 거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안정화됨으로 해서 고교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이제 계속적인 오해들이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에 선발 인원이 굉장히 적었어요. 네. 고등학교에서의 준비도 미흡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학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무슨 특기자 전형처럼 운영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 부분이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최 선생님께서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진로 진학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학생들이랑 많은 상담을 하실 텐데요. 요즘 학생들도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진학과 관련된 상담은 담임 선생님하고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진로 진학 상담 교사라는 것을 배치하게 된 것이
네.
현재는 모든 고등학교에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학생 상담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도 하루에 보통 한 6, 7명 상담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여기 안 왔으면은 아마 또 상담하고 있을 시간인데 네. 근데 학생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바람 불고 있다 네. 보니까 너나 다 지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전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가장 궁금해하면서 상담을 하나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A대학을 가고 싶은데
네.
성적이 부족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면 갈 수 있을까요? 라는 네. 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학생이나 학부형님들이나.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도 기본적인 학업수행 능력 보는 건 당연하거든요.
네.
우리 대학 우리과 들어와서 그렇죠. 4년 동안 공부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검증하는 네.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걸 진학에만
맞습니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중학교에까지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이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필요한 것들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게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성현 학생은 그 입학사정관제가 시행되고 거의 초기에 입학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2009학년도 중앙대학교 네. 입학사정관제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네. 입학사정관제 막 시행됐던 시기라 네. 저희 입으로는 이제 입학사정관제 1세대라고 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막 시작됐던 때라서 어려움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성현 학생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궁금했고 도전하게 된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사실 이 전형 자체가 네. 생소했거든요. 저 맞습니다. 자신도 생소했고 네. 네,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스스로 질문을 좀 던지게 돼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활동들이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인가?
네.
아니면 또 제가 좋아서 했던 활동들이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네. 좋은 인정을 받게 될 것인가?
네.
또 내 성적이나 또 내가 해왔던 것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대학과 또 맞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되면서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네. 좀 지원을 하게 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알아보는 것, 그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제로 성공한 또 한 사람이잖아요. 후배들이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가장 궁금해하나요?
아,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제 내신 성적과 활동 내용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느냐,
네.
지원을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또 제 활동과 제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대학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선배님처럼 똑같이 활동을 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네.
라는 질문 자체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사실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입학사정관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자기 자신한테 합격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인데
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은 좀 지적을 해주고 있죠.
네. 김경숙 사정관님은 아무래도 입학사정관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좀 많이 접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역시나 이 내신 성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합격할 수 있나요? 뭐 몇 등급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전형에 지원해야 합격할 수 있나요? 이런
네.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점수를 부여받는 거는 아니에요.
네. 이제
정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네.
수 있지만 정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전형이다.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누가 뭐 합격할 수 있다 없다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정성평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황들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봉사활동의 의미를 봉사시간으로만 간주한다든지
네.
또는 합격의 요인을 내신 성적 등급이나 어떤 활동의 가지수, 뭐 수상 경력만으로
네.
산출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이 참 문제이죠.
네.
그래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어떤 명확한 합격과 불합격이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생각에서 자꾸 그런 질문을 반복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를 조금만 더 이해하신다면
네.
합격의 열쇠가 자신에게 있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장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입학사정관제를 자꾸 성적으로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입학사정관제는 내신 성적이 낮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업 성적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제일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학업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학업 성적만 본다는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학업 성적은 대학에서의 어떤 학업 능력을 보는 어떤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게 맞죠.
네.
그래서 기초가 없이 이제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모두 우수한 인재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네.
입학사정관제는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목표 의식, 열정, 잠재력 등
네.
다양한 영역의 그 학생의 몇몇을 다 살펴보고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네.
기존의 전형이 이제 성적 100%로 선발했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 또한 지원자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의 특성으로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신 성적은 단순 학업 능력이라고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했다는 증거도 되고요. 성실성도 함께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랑 직접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런 정보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실제 고등학생들은 어떤가요?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모르죠.
네.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요즘에 뭐 대학 입학 전형이 복잡하다고들 난리인데 그 사람들은 대학 입학에 디귿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대학 가는 방법은 딱 다섯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신 성적만 좋아도 갈 수 있죠. 수능만 잘 봐도 갈 수 있습니다.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 적성, 실기만 잘해도 갈 수 있거든요. 특기가 뛰어나도 됩니다. 수학, 과학, 어학, 예체능.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 가는 방법이 이 다섯 가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은 그 다섯 가지를 골고루 하는 친구는 안 좋아해요.
아, 네.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친구를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거의 다 성적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우리 대학 우리 과 들어와서 4년 동안 공부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것인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을 보더라도 보는 방법이 다르죠. 다른 전형에서는 평균 성적을 고려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과목 성적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성적이 부족한데 나 이 대학 꼭 가야 되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은 부족한 성적을 대신할 수 있는 전형은 절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성현 학생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또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적이 무조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봐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인 학업 수학 능력은 필요하더라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학생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을 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입학사정관제는 이제 그런 전형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더 공부하고 싶고 또 더 찾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함께 입학사정관제로 입학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이 친구들도 대부분 정시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단지 무엇이 다르냐? 이제 이 친구들이 나는 이 학과에 가고 싶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여기서 더 꿈을 더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참 근데 이게 기사 같은 걸 보면요. 내신 4등급, 내신 7등급이 어느 어느 대학에 갔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주 희망적이죠. 7등급 학생들한테. 입학사정관제는요. 공부 못해도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티켓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현저하게 낮지만 합격한 특별한 사례의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학생의 내신 성적을 만회할 정도의 어떤 특별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의 경우인 거고요. 그것이 전체다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의 내신 분포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성적 위주의 전형에서는 지원자와 합격자 모두 합격 평균에 오미점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적 위주 전형보다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여러 요소 중에 내신이 낮은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뭐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신이나 또는 활동이나 어떤 자신의 열정이나 이런 것 중에서 자신의 강점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진로 진학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학생들에게 주로 이 입학사정관제를 권유하시나요?
제가 진로 진학 상담하면서 또는 담임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너 지금 몇 살이지? 18, 19이요. 그럼 너 나이 마흔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걸 제일 먼저 질문하거든요. 근데 대답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금년에 학교를 옮겨서 지금까지도 한 4, 50명을 상담을 해봤는데 그 질문에 답한 학생은 딱 두 명이 있습니다.
아.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저희 반 여학생이었는데 넌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물리치료사를 해야 돼요예요.
아.
하고 싶어요도 아니라 해야 돼요.
네.
왜?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네.
할머니가 한 달에 반은 병원 반은 집에서 계시고 집에서 계실 때도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네.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물리치료사 돼서 할머니를 보살펴드려야 된대요.
아,
아주 훌륭한 친구죠.
그러네요.
자기 진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입학사정관제를 권해주는 친구들의 경우는 자기 목표가 분명한 학생들에게 권해줍니다.
네. 예. 그렇군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입학사정관제가 내신 성적이 안 좋아도 무조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었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그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 입학사정관제는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 캠프, 대회 출전 등 뭐 어마어마한 활동, 정말 말 그대로 이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정관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스펙 쌓는 게 정말 유리한 건가요?
유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편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아까 최병윤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목표가 분명한 학생에게 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굉장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뭔가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준비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에 집중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생들은 자기가 성찰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고요. 부모의 영향력이 고등학교 때보다는 보다
네.
큰 나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그 아이의 의지보다 부모의 의지일 경우가 더 많은데요.
네.
이렇게 자기주도적이지 않은 성과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오히려 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리 준비하는 정도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떤 그 자기 주도적인 실천 속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아마도 고3 학부모님들은 이제 다 터득하셨을 텐데요.
네.
자식은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자신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자녀가 자신의 것을 찾도록 지켜봐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도록 열어주되 부모님들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네요. 네, 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부형님들을 상담해 보면요.
네.
대체적으로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강요합니다.
네, 맞아요.
본인이 가고 싶었던 대학 못 갔으면 자식은 거길 가야
네.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년 후 자화상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
20년 후도 뭐 하고 싶냐. 성인이 됐을 때 누구 아빠로 살고 싶냐 누구누구 씨로 살고 싶냐 누구누구 씨로 살고 싶다면은 어떤 걸로 네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네.
걸 생각해보게 하는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희
네.
학교 1등이었어요.
네.
걔는 진로 목표가 생활기록부에 쓰여져 있는 게 1학년 때도 의사 2학년 때도 의사예요.
네.
그래갖고 야 너는 의사 되고 싶냐 그거요? 엄마 아빠 생각이고요. 담임선생님 생각이었어요. 공부 잘하니까 당연히 이과
네.
학생이니까 의사였던
네.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아이언맨 있죠? 그 공상과학.
네,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신소재를 개발하는 걸 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상담을 계속 하면서 그래 네가 진짜 20년 후 자화상을 그려와라 그랬더니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뭐 누구라도 신소재로다가 정상적인 생활할
네.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가 안 된대요. 엄마 아빠 오시라고 그래라.
아,
선생님하고
네.
얘기하게.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한번 만났어요. 의사 네. 되고 싶으셨죠? 어떻게 아시니에요? 네. 학생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이 계속 바뀌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그렇죠. 진로교육이 조기에 제대로 되어 있었던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20년 후 네 명함을 하나 만들자.
네,
그래갖고 좋네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네. 그게 정해지면은 그에 맞는 대학교 학과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에 따라 준비하면 되는 거고 네. 거꾸로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저 때도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어느 대학을 가는 거는 물어봤어도 2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질문하셨던 선생님은 안 계셨던 것 같거든요. 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현 학생은 입학사정관제를 언제부터 준비해온 건가요?
아, 저는 입학사정관제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답보다는요. 어쩌다 보니 입학사정관제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눈에 반했다 네. 라는 표현을 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알게 된 편이었는데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는 정시를 준비했었어요. 네. 근데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수시가 마지막일 네. 때였는데 그 5월쯤에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는데 그동안 네가 해왔던 활동들을 잘 정리해서 도전을 해보면 너한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먼저 권유를 해주셨고요. 네. 그때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그 해왔던 활동들을 A4용지에 쭉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가 채워지고 네. 자연스럽게 선택서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입학사정관제를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첫눈에 반한 인연이네요. 네. 네. 정말 다른 학생들보다 좀 늦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하신 것 보면 아까 사정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눈에 띄게 특별한 활동을 했다거나 일찌감치 뭔가를 준비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선천성 백내장으로 미국에서 두 번 수술을 받았어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누군가 도움이 되고 싶은 네.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생겼고 네. 결국에 이제 누군가에게 그 받았던 도움을 되갚고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이제 결식아동이나 이제 어린이 화상 환자들을 위한 활동이나 네. 아니면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봉사 시간이 중요하고 어떤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걸 하면서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되고 네. 또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또 깨닫게 되고 또 오히려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내면적으로 네.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을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고 네. 그 성장이 결국엔 입학사정관제를 만나게 해줬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참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사회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성현 학생. 네.
누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뭐 사회복지하면 어때? 이렇게 강요한 건 아니죠?
네. 저희도 어머님께서는 의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역시 부모님들의 로망이군요. 네. 의사는.
성현 학생 말처럼 스스로 느낀 거, 그다음에 경험한 것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찰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꿈을 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께 이끌려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네. 하게 되는데요. 활동이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학생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동기가 명확해야만 그리고 그 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을 느껴야만 네. 진정한 스토리가 되고요. 그럴 때만이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에서 좋은 성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입학사정관제는 뭔가를 준비하는 전형이 절대 아닌 거네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좀 과열되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입시제도에서 뭐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학원들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뭐 어떤 학원에서는 입학사정관제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뭐 이런 학원들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
예, 있습니다.
네.
가본 적도 있습니다.
아우 정말요?
실제로.
신기하네요.
어떤 내가 있나 해서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입학사정관제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한다라는 학원치고 1년 이상 하는 학원은 못 봤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결과 발표 합격자 발표 나올 때쯤 되면 문 닫더라고요.
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부모님들이 그 사교육 의존도가 너무 크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학 가는 다섯 가지 방법 내신형, 수능형, 대학별고사형, 특기형, 입학사정관형.
네.
이 중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이 제일 강한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이거든요.
네.
왜? 사정관님들이요. 학생이 활동을 많이 했어도 학교에서 활동을 한 걸 바탕으로 외부 활동을 했어야 그걸 인정하는 거지
네.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외부에서만 활동한 거는 인정하기가
네.
어렵거든요. 심지어 이런 입학사정관 전형 전문 컨설팅 학원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담임선생님 안 긁고 학생들을 내 마음대로 쓸까.
실제로 그런 그 예. 프로그램이 있었어. 와, 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
아, 네.
입학사정관 전형 면접은 사정관님들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위와 확인하거나
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면접인데 일반 전형의 면접처럼 뭐 교과 지식을 묻는다거나
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학생학부형님들은 제발 부탁인데 학교 생활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에
네.
바탕을 둔 활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군요.
예.
이거야말로 정말 입학사정관제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현 학생은 이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과감하고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다 부질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질없네요,
싶어요.
부질없네요, 정말. 네.
왜냐면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자체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학원에서 만들어준 이야기 자체로 합격을 한다 할지라도
네.
학원의 힘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 스스로에게 아마 떳떳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원이 아니라 다니고 있는 학교를 좀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자기소개서를 한번 제 스스로가 좀 봤는데 저만의 이야기인데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다는
네.
또 생각이 들어서
네.
담임선생님께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제 이야기에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네.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학교의 힘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얼마나 열성적인가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성현 학생이 아주 과감하게
네.
사교육은 부질없다고 말씀하신
맞습니다.
건 좀
네.
승자의 여유가 보여지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진행해본 학생들은 알아요.
네.
정말 사교육이 부질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하지만 지원을 앞두고 있는 그다음에 내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불안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사교육은 이런 부모님들의 불안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네.
2012년 대학 입학 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건국대학교에 합격한 2013학년도 신입생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96% 이상이
네.
사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들은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네.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사교육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굳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학교 생활로 충분했다라는 응답이 있고요. 또는 이제 적당한 사교육 기간이 없어서 이렇게 또 응답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연구에서 또 제가 인터뷰도 했는데요. 타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고교 생활 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앉아있기 힘들었고 계속 참아야 되는 그런 힘듦을 토로한 데 반해서 네.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은 고교 생활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유발 전형이 아니고요. 사교육이 결코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네.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학원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가게 해준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시고요. 입학사정관제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한 가지 꿈을 정해 한 방향으로 꾸준히 키워나가야 유리하다. 정말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한 우물을 판 학생들이 합격하기에 유리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꿈이 바뀌거나 또 뒤늦게 자신의 꿈이나 끼를 찾게 되는 경우. 그런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 우선 한 우물만 판 학생 우수한 거 맞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어떤 진로를 보다 빨리 탐색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학생들 우수한 거 맞는데요. 사실 그렇게 꿈이 분명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네. 꿈이란 것을 그 어린 나이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일찍 찾아 매진하는 것도 우수한 일이지만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꿈이 바뀌는 것도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네, 입학사정관들은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탐색 기간이 길어서 고1 말이나 고3이 되어서 자신의 진로를 확신하는 경우도 있죠.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꿈이 있어서 노력한 학생은요. 자신의 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꿈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네. 꿈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꿈을 바꿈으로 해서 성장을 어떻게 했는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어릴 때 꿈이랑 전혀 저도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 어렸을 때 꿈은 최 선생님처럼 저도 선생님이 꿈이었던 적도 있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꿈은 계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 예. 발전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맞아요.
같네요.
네. 네.
예, 학생들이 자기의 꿈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상담해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변호사, 3학년 때 교사. 이것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의사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거나 꿈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의사가 목표였다가 변호사로 꿈이 바뀌었어요. 왜? 그래도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뭘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학생 여러분들은 왜? 내가 무슨 활동을 했어요? 왜? 왜 그 활동했는데? 내 꿈이 뭐예요? 왜? 왜 그게 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학생들이 진로가 바뀔 때마다 고민하는 게 전에 가졌던 꿈, 진로에 대한 활동이 전혀 의미 없이 될까 봐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고민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으신 의사가 꿈이었던 학생은 의사가 되기 위한 무엇인가를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탐색 과정에서 아 나는 의사보다 변호사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의사를 하려고 생각했던 많은 활동은 사실 변호사라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탐색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만 충분히 자기소개서나 활동보고서에서 보여진다면 진로의 변한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현 학생은 어땠나요? 어렸을 때부터 좀 꿈이 확실했던 편이었나요? 아니면 계속 바뀌었던 편이었나요?
아, 저도 계속 바뀌었는데
네.
저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때는 최연소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고
네.
그다음 이제 눈 때문에 안과 의사를 꿨다가 네.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 전문 기자라는 꿈을 꿨고 네. 이제 대학에 와서는 인재를 키워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제 HR 전문가나 사회공헌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꿈이 반드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지 않는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먼 훗날의 꿈을 그리기보다는 현재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즐기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네. 내가 자신 있는 것, 또 내가 못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면서 네.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소한 것이시라도 그것을 해내고 경험을 해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좋아하게 되고 또 관심 있는 게 생기고 꿈도 생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참 실패하고 넘어지라고 있는 게 그 청소년기 어린 그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느끼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성현 학생의 그 이야기가 아직도 꿈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꿈을 찾는 것 자체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학 사정 관제에 대한 오해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이럴 때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예, 요즘 각 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라는 선생님들이 다 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20, 30년 후 네 모습을 그려봐라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네. 그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냐. 사실은 학생들의 경우는 내가 대학교 무슨 과를 가면 뭐가 돼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해보는 네. 거죠.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대학에서 뭘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려면 고등학교 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최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또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한테도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하고 몰라서 생각하지 예,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분들 또 학부모님들의 지도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현 학생이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은 누구인가, 또 내가 나의 사명은 뭐고 핵심 가치, 비전은 무엇인지, 또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또 내가 자신 있고 자신 없는 것,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정말 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게 되고 그 활동 속에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느끼고 변화하고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또 중요한 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면 그 활동들을 A4 용지에 쭉 적어보시고요. 그 활동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꼈고 그 활동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좀 냉철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입학사정관제를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 생각하고 배우고 나중에는 그 과정이 좋은 결과까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입학사정관제 초기 합격생 다운 아주 네,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어떤 자신의 낮은 내신 성적이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수능 성적보다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티켓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아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성찰과 진로 탐색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응원할 준비를 좀 갖고 계셨으면
중요하네요.
좋겠어요. 네. 네. 자녀의 꿈을 부모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자녀의 꿈을 부모의 잣대로 평가하게 되면 그 자녀의 꿈은 굉장히 하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늘 응원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신다면 아마 자녀는 그 꿈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단순히 성적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꿈과 끼를 찾는 노력, 그 변화의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시생 여러분들이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활동, 스펙 쌓기에 대해서 오해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요. 당장의 대학이 아닌 내 삶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드림스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세 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